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13일 타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는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이란 순회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타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리해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두 지도자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지도자는 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으며 이란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연계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에는 타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란 순회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관계 그리고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이란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연계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이 대통령과 제가 지도해서 이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미한 세 나라 간의 협력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란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별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에시에 위치한 쪼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하여 DNA 감정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이란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서 이란 간의 긴밀한 연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이란, 일미한이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2일 월요일이 성민이 날로 되어 주말을 포함한 4일간의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거리와 역전, 공원들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밝고 설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되는 청춘 남녀들이 새 출발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성인이 날에 대하여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체험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매해 1월 두 번째 주의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고 성인으로 된 청춘들을 사회적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여러 국가적 명절들 가운데 하나로 법에 의해 정해진 공식적인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성인의 날이 없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이 날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날이란 일본의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에 따라 제정된 날로서 그 취지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립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 남녀들을 축하하고 고무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학교와 직장, 관공서들이 쉬게 되며 사회 전반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물듭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20살을 성인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으로 되는 나이는 18살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18살은 취직이나 진학 문제로 몹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대상 나이를 계속 20살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인의 날이 단순히 나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에는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부모와 가족,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이 보살핌 속에서 자라온 나날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앞으로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의 날은 아이와 어른의 경계선에 서는 날이며 진정한 자유와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축하와 응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날, 바로 그것이 일본의 성인의 날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일본의 각 지역들에서는 시나 군, 구 단위로 성인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됩니다. 새로 성인이 된 청춘 남녀들은 지역의 회관이나 공공시설에 모여 지역 책임 일꾼들의 축하 인사와 격려의 말을 듣고 어른으로서의 첫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이날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춘들이 성인이 되는 뜻깊은 계기에 정장을 갖춰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남성들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매가 길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혼 여성용 옷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된 성인의 날 모임에 처음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가끔 거리에서 전통 옷을 입은 여성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날 모임에서 본 광경은 지금까지의 인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품이 있는 색깔, 섬세한 무늬, 그리고 소매가 길게 늘어진 옷자락이 청춘 여성들이 젊음과 어우러져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아왔던 일본 전통 옷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이 질과 색깔이 조화되어 옷몸 전체가 꽃으로 감싸 안긴 듯한 모습은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가 왜 오늘날까지도 소중히 계승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만 17살부터 성인으로 규정하고 공민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같은 성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식량 배급표가 어른용으로 바뀌어 하루 배급량이 50g 늘어난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인이 되는 순간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만 보아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인의 날을 축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73년부터 매해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만 19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적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성인의 날 모임에 참가하여 티 없이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청춘 남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일본 사회를 떠매고 나아갈 이들을 위해 국가가 공휴일까지 정해 성대히 축하해주는 일본의 문화는 참으로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성인의 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날에 북조선의 김여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의 무인기가 북조선에 진입했던 사건에 관해서 담화를 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본다면 너무나 좀 억제된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 법무장은 이 담화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북조선에게 도발을 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이러한 그런 권식의 립사라는 것을 좀 바르긴 데 대하여 그 현명한 선덕이라고 표하고 싶다고 그런 말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일정한 그런 근전적인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난, 비방이라는 것은 너무 억제되고 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그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꿀 가능성이 좀 시사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전날에 김여정 담화 전날에 인민군 조선인민군 전참모부 대변인 선면당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인민군 전참모부 대변인 서명에는 역시 이재명 정권에 관해서는 한국이란 존재란 것은 변할 수 없는 가장 그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고 이번 무인기 진입 사고에 대해서도 비난을 좀 간접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김여정 담화에는 이런 한국이란 그 나라가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 북조선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변화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런 그 적대적인 그 자세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해왔던 이런 그 대남 적대적인 그 자세를 좀 버릴 가능성이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김여정 담화를 볼 때, 너무 주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한 번만 이지만 그 김여정 씨는 서울의 형 당국자들 그런 표현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썼던 건데 이전에 동인이라는 것은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전부 다 한국어를 좀 그럴 때 남자선 당국자라는 그런 표현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번에 완전히 동인을 버리고 한국이 지금 다른 그 북조선과 다른 주권 국가로서 인정한 후에는 한국 당국자 그런 이야기만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의 형 당국자들란 말이 한 번만이지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이 적이 아니다. 예. 적어도 가장 그 적대적인 적이 아니다라는 그 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북조선이 바꿀 가능성으로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까운 시기에 제 글자 조선노동당 단체회가 여러 개 될 테니까 그 전에 글자 단대회 전에 조용하게 대남 정책, 대남 자세를 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격려를 좀 하고 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글자 단대회 이후에 5년간 그걸 좀 생각할 때 역시 북조선의 너무나 무거운 과제로 갖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 발전이고 특히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목표를 좀 버린다면 인민생활 향상을 짓고 실현돼야 되고 이런 그 인민생활 향상에 더 많은 힘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도 경제 성장 반드시 필요하고 뭐 그러려면 반드시 외자 외국에서 온 그런 자본에 직접 투자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대규모의 어떤 지원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특히 북조선이 그런 것도 잘 알고 1999년 이후에는 몇 번 한국에 대해서도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을 좀 부탁을 요청을 했다가 실패를 해왔던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북조선의 원칙적 그 립상이라면은 동의를 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을 포기하고 각자의 극가한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도 적이 아니고 현재적인 그런 교류 협력 특히 투자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생각하면 북조선이 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이 있는 것은 재선에는 너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이번 김여정 담화에서 나왔던 서울 현 당국사람 표현이 이런 정책 변화를 시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